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권한이 있으시고 또 심판의 권한도 다 아들에게 맡겨주셨다 하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 공경하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이 혹 진실하지 않고 위선이나 외식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을 사람들이 공경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분노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거짓이었다, 이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이 세상에 오시니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이 예수님을 박해함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 이미 그들의 불순종이 다 드러났고 심판의 권한도 가지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그랬어요. 주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미워하고 박해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 영생은 믿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예.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 고치시고 살리실 때 항상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시니 그가 병이 낫게 된 것이에요. 항상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번제가 있고 다른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듣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 너는 아느냐? 사무엘이 그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번제와 다른 제사들보다 하나님은 듣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참으로 듣는 것이에요. 사울이 왜 이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힘을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죠. 그때 명령을 주셨는데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남자든 여자든 소나 양이나 낙이든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것은 진멸하고 어떤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귀한 것들은 남겨두고 하찮고 쓸모없고 귀하지 않아 보이는 것을 진멸했다는 것이. 누가 판단했습니까? 사울이 판단했습니다. 어떤 것은 남기고 어떤 것은 진멸했기 때문에 다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부분 순종이라 말하지 않고 그냥 불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지만 다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다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판단했습니까? 사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나쁜 것,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아니 왜 이 쓸모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지? 아니 왜 갓난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 하시지? 아니 이 귀한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 예배드릴 때 제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기가 판단한 것이에요.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듣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로마서 10장 1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로는 몸으로는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 그 소리가 온 땅끝까지 퍼졌기 때문에 못 들었다 핑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다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 말씀을 받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처음 부르시고 보내실 때 아주 희한한 명령을,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6장 9절 1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그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것이 슬프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숫 양의 기름을 드리지만 사실상 이들은 여호와를 버린 종자들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아주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갔도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주 슬프셨습니다. 그때 주신 명령이에요. 이사야도 당혹스럽죠.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라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사야 6장 그 후반부를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함으로 어느 때까지 마음을 둔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을 주셨습니다. 이 성읍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가옥에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이 전토와 밭이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곧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올 것인데 이 백성들이 다 망할 때까지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이 무엇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이 속에 없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 아주 작을지라도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되게 주님을 섬길 것이니라.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적은 자들 그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 일을 무엇으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사야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때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감당하러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소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버림으로, 나를 버림으로 너를 멸시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죽이려고 들 것이다. 그때 너 살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이 말씀을 변경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멸시받고 환난받고 용납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만약 말씀을 변경시킨다면, 말씀을 고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 치유이며 가짜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진리 그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 너는 전해야 한다.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목적이 단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목적이 있으면 말씀이 뒷전이 되고 말씀을 뜯어고치는 일이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주의 혹은 인본주의로 흘러갈 아주 위험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말씀을 사람들에게 맞추어 뜯어 고친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들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적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그루터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왜 망했습니까? 그에게 돈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세상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완악했고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그 고통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마음에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는 하늘에 연결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하늘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버렸을까? 오늘 보면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영생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24절에도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죠? 아름다운 무엇을 보여주시고 화려한 어떤 것을 보게 하시는 그 걸음이 아니었어요. 어둡고 침침한 그 골짜기로 그를 인도해 주시죠. 거기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마른 뼈가 있었어요. 그것도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된 마른 뼈, 그리고 아주 많은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아주 혐오스럽고 무섭고 기분 나쁜 그것을 누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거 보겠다고 여러분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의 형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보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셨고 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 골짜기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은 사람의 보는 수준입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장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외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가르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참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백하고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분노하니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그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그러한 자들, 나는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회처럼 무덤 같은 사람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 그런 단어를 들면 마음이 다쳐지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담화 속에, 짧은 이 단락 속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반응이 나타나요. 무엇을 나타내는가? 예레미야 36장 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러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유다 가문, 약속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려고 한 작정한 모든 재앙과 심판을 내리겠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마땅한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왜 언약의 백성에게 심판이 내려진다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받는 심판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착 의지하고 달라붙는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와 죄와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회개의 부활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심으로 이루신 회개, 그리고 성취하신 교회,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인 것이에요. 그때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기치 않은,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 받고 즉석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마무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덮어버리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말이 마음을 찔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여러분 어찌할꼬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누가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내 인생 문제가 없고 다 되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한 큰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가 올해에도 큰 소출을 거둬서 창고를 짓겠다고 계획한 그 부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가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 되었다. 이제 수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여러분 어찌할 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이 속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의 계획은 열흘 동안 넉넉하게 평안하게 살 줄 알았고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참되게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어찌할 거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준비한 창고와 재물과 돈과 이 모든 소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때라 그랬어요. 바로 이때라, 지금 이 말씀으로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고 어제도 회개했지만 오늘도 그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이때도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우리 손을 뻗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의지했었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더 의지해야죠.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 의지함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그 뜻이죠. 거기 마태복음 6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를 풀어줬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풀어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풀어줄 수 있느니라. 그 풀어줌이 용서입니다. 근데 왜 못 풀어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풀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내게 죄 지은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어찌할 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손에 입히고 나 욕하고 다니고 내게 죄 지은 사람들 여러분 다 풀어줬어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어찌할꼬 하면 성령을 부어.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로 그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도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때의 그 믿음이 오늘 주신 생명이 영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누리면 그 생명은 영원히 누려질 생명이다. 그래서 28절 중간부터 2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이미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잖아요. 그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육신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가 온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과 그때 듣는 주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에요. 왜? 그때는 심판이 선고되는 음성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서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인가 그 정해진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지금 듣는 주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듣는 그 심판의 음성 듣기 전에 오늘을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밤 하나님이 영혼을 다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참되게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29절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듣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난 그 믿음 그 자체가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일이라고 여기했습니까? 어떤 업적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소출이 있어요? 땅의 것으로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참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고 예수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믿음이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가 손발이 묶였으니 무슨 일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 존재를 알고 예수를 의지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그가 나타나게 되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믿음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믿음의 삶, 은혜가 있으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은혜가 보이니 예수가 보이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절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애씀이 아니에요.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어떤 마음의 욕심이 듭니까?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형제들에게 잘하고 싶죠. 그리고 평소에는 별로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교우들, 성도들, 나랑 연배도 다르고 나랑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성도들이 떠오르고 성도들에게 잘하고 싶어져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깨달을 때 이 생명을 누리면 그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마른 뼈라도 주님은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골짜기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면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용서치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때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마른 뼈라도 살게 해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오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활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